SBS Radio.
경관님과 한동엽 경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진범이고요. 예, 퀸즐랜드 경찰에 지금 경관으로 현재 일하고 있고요. 제가 일하는 경찰서는 이날라 경찰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동엽 경사입니다. 지금 현재 퀸즐랜드 경찰 브리즈번 시티 형사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뉴질랜드 경찰에서 일한 것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13년 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 선배님과 같이 뉴질랜드 경찰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총 11년 차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주에는 어떤 계기로 오게 되셨나요?
예, 2013년에 G20 전후해서 그 병력 보충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경력직 모집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가 2013년 9월달에 왔고요.
예, 저도 그 시기에 2013년 3월에 이직하게 됐습니다.
그럼 뉴질랜드에서는 어디에 계셨어요?
오클랜드라는 도시에 강력반 형사로 있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네, 저도 오클랜드에서 근무했고요. 기동대에 잠깐 있다가 왔습니다.
아, 그럼 두 분이 원래 아시는 사이시겠네요?
예, 그럼요. 네. 친한 선후배입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오클랜드랑 비교해서 브리즈번은 어떤가요?
오클랜드랑 브리즈번 굉장히 비슷하고요.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살기 좋은 도시로 저는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브리즈번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브리즈번이 굉장히 안전한 도시이고요. 2013년에 마는지 양 사건하고 그다음에 김민태 사건의 환전 사건과 관련해서 두 큰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실종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이 있긴 한데요. 그 사실 살인 사건의 성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려진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그 일들이 대단히 드물게 일어나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두 사건이 같은 해에 일어나면서 좀 브리즈번에 대한 좀 안 좋은 그 인상들이 좀 생기긴 했었는데 사실 그 전체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 대단히 안전한 흐름들을 볼 수 있고 이게 우리가 작은 커뮤니티에서 서로 소식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실체보다는 조금 더 과장돼서 알려지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브리즈번에서 주로 겪으시는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한국인 분들 연루되는 사건을 보면 민사가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뭐 렌트 사기 아니면 이제 좀 사고 팔기 개인으로 알선하셔서 사고 팔기 뭐 사기라고 하죠 일단.
그 자동차 뭐 거래라든지 누가 또 돈을 자기 생각에는 훔쳐간 것 같은데 이 사람 어떻게 잡아줄 수 있겠냐. 하여튼 이런 어떤 좀 그 생활과 민첩하게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 매매라든지 렌트비와 관련된 그래서 디퍼짓이 이렇게 페이가 안 되고 아니면 안 내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성인들 사이의 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쉽게 얘기하면 상행의 연장선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 경찰은 이런 민사 부분까지 체이스 해주고 수사해주고 돈 받아주고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합의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게 이제 정착이 잘 돼 있는데 여기는 그렇잖아요. 여기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고 형사 사건이 아니면 퀸즐랜드 경찰은 사건을 접수할 수 없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대원칙이라서 그런 어떤 계약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뭐 이렇게 누가 폭행을 하고 차를 뺏어간 어떤 이런 절도 사건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깊이 인볼브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혹시 좀 이해를 해주실 수 있으면 경찰 신고하고 문의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사 사건인 경우에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근데 가장 퀸즐랜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소액 재판 제도예요. 영어로 이제 civil dispute라고 돼 있고 그게 이제 같은 법원 내에 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에 준하는 레프리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레프리 앞에서 당사자 들이 함께 모여서 논쟁할 부분도 논쟁하고 그래서 그 레프리께서 그 심사관이 어느 쪽 잘못인지 그 배상을 명령을 내리는 소액 재판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사건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도 우리 그 통역 서비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 사는 주민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요구하셔서 해결 받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억나시는 어떤 사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근무지가 시티다 보니까 젊으신 이제 워킹 홀리데이 분들이나 유학생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음주 가무를 이제 즐기시는데 근데 그럴 때 그렇게 좀 취객들을 많이 상대를 하고 조금 한국 한국 경찰과 호주의 경찰이 다르다는 점을 좀 많이 저는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사건을 출동을 하면
어떻게 다른가요?
젊으시고 어리시고 좀 이제 혈기 왕성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한국에서 한국 경찰을 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제 그렇게
예를 들면은요?
경찰에 대한 조금 이미지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말을 잘 안 들으신다거나 그러면 이제 좀 큰일이 나거든요. 여기는 딱히 말씀드리면 뭐 이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취객이신데 길가에서 잠이 드셨어요. 잠이 드셨는데 이제 경찰에 가서 이제 안전을 위해서 깨워서 댁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경찰에게 욕을 한다거나 경찰을 밀어내거나 경찰에게 또 경찰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체포가 되고 그 다음에 취재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을 좀 피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교육을 시켜드리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사회적 합의에 의한 그 공권력에 대한 존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이 나라 경찰로 대표되는 공권력에 대한 리스펙트는 그 존경은 사실은 대단히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에게 협조하지 않고 경찰이 그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을 경우에 행해지는 그 이후에 그 관련 처리 방법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여기 계신 국민들은 잘 아시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그 부분들을 잘 인지하지 못할 때 경찰에 협조하지 못하고 비협조적일 경우에 그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이해하고 싶고 오시는 게 그래서 일단은 경찰과 협조하고 그 이후에 뭐 어떤 처리 과정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신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이 이런 부분들 요구할 때 좀 협조해 주시고 같이 따라가 주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더 더해서 말씀드리자면
나한테 맺힌 게 많으시군요.
그보다 재밌게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2차 범행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제일 큰 목적이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게 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마찰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서 그런 것 조금 없애고자 저는 이런 걸 공지해 드립니다. 더해서 말씀드리자면 한국이랑 호주랑 가정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법이 다르게 형성이 돼 있고 그거에 대한 다스림이 굉장히 또 다릅니다. 그래서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같은 경우에는 퀸즐랜드 그리고 호주 전국에서 굉장히 넘버원 프라이어티로 지금 제일 핫한 이슈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한국인 성향상 목소리가 크신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좀 외국 사람들이 특히 봤을 때는 외국 경찰들이 봤을 때는 그 상황을 봤을 땐 굉장히 화를 내고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한 쪽으로 잘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굉장히 많이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한국 같지 않게 내 가정은 경찰이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그런 점을 굉장히 좀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부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커플들도 많이 이제 쉐어 같은 것을 네. 통해서 가까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특히 데이트 폭력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퀸즐랜드에서도 성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같은 부분이 많이 접수가 된다고 들었는데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한국에서는 많은 경우 이제 혼인 관계가 아닐 경우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혼인 관계 있으면 이제 가정폭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가정폭력이라고 돼 있고요. 그 안에는 모든 관계가 사실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부부관계, 그 다음에 파트너십 관계인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 다음에 동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조금 가까운 친척까지, 예, 그 다음에 직계가족, 그 다음에 친척인데 같이 살 경우 이런 부분까지 통틀어서 이제 가족관계라고 저희가 보고요. 그 사이에 일어난 폭력이나 그 폭행이나 폭언들을 이제 전체 통칭해서 저희가 가정폭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domestic violence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경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단히 심각하고 우선순위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해서 그걸 위해서 이제 법이 따로 제정이 돼 있어요. 폭력의 정의를 생각을 해볼 때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상해를 주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거든요. 예,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뭐 돈이나 이런 재정적인 부분으로 상대방을 컨트롤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괴롭혀서 그 상대방이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 사실은 가정폭력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자녀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자녀들을 훈육을 하는 것과 폭행하는 건 다른데, 큰 룰은 이겁니다. 그 도가 지나쳐서 멍이 남았다든지, 그죠? 자국이 생겼다. 아니면 아이가 그것을 인해서 이렇게 극복할 수 없는 뭔가가 생겼다면, 일단은 그런 부분은 아이에 대한 학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서 퀸즐랜드 정부가 아이를 훈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가벼운 체벌이든지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지만, 그렇게 좀 깊은 상처가 남을 수 있는 체벌들은 이렇게 학대로 좀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 좀 인격체로 좀 잘 대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의 경우에 여성 상담원과 말씀을 나누고 싶을 경우에도 네트워크가 있나요?
경찰에게 신고를 하실 때 여성 경찰과 대화를 하시는 게 더 편하시다고 하면 여성 디텍티브가 출동을 할 거고요. 맨 처음에 말씀 신고보다도 먼저 성폭력을 당하셨을 때 샤워하시지 말고 몸을 씻지 마시고 속옷을 버리지 마시고 그다음에 뭐든지 마시지도 드시지도 마르셔야 돼요. 그게 제일 큰 증거 저희가 확보하는 데 넘버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정황이 됐는지 어떤 상황이 됐는지 최대한 기억하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절차입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영어가 부족하면 이제 트랜슬레이터 먼저 말씀하시고 피메일 디텍티브 오피서를 요청을 하면 되겠네요. 사실 이거는 범죄가 일어났을 때의 얘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잖아요. 타겟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길을 걸어다니실 때 주변 상황을 좀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 핸드폰 많이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이어폰이나 헤드폰 많이 하시는데, 비단 어떤 범죄 예방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연치 않은 사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오고 있는데 길 걷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걸 하고 있으면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수 없기 때문에 좀 예방 차원에서는 주변 상황을 좀 인식하시면서 걸어가시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밤에 이렇게 그 귀가하시거나 할 때 좀 밝은 곳으로 좀 다니시고 웬만하면 뭐 한둘 정도의 동행인이 있으면 좋고, 기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어떤 관계를 갖는다든지 그런 것 부분들도 상식적으로 피해야 잠재적인 그 범죄에서 자기 스스로를 좀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요즘에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익명의 다수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피해자 입장에서 뭘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론 이제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더 믿음이 가는 건 사실인데, 호주인 처음 보는 사람들을, 그 낯선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같은 언어를 쓴다는 이유로 카톡방에서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렇게 쉽게 접촉하는 거는 조금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환전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많은 사건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게, 합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환전을 하고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방법을 찾다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환전을 잘 하시고, 돈 몇 푼 때문에 우리 안전이 위협받는 건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 조언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범죄를 저지르시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연루가 되시거나 그런 상황에 처하셨을 때 충분히 법적인 그런 숙지를 하시고 변호사를 고용을 하셔서 어떤 범죄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그거를 해결을 하고서 출국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때 법원을 출두하라는 그런 서류를 받으셨을 때나 아니면 벌금형이나 이런 걸 받으셨을 때 안이하게 생각하고 한국을 들어가신다면 그 이후에 자기 본인 레코드에 어떻게 해결이 되고 레코드가 남을지는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고, 그런 컨빅션을 받았을 때 타국이나 호주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영국까지 이렇게 레코드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그런 나라도 입국이 불가능하실 때가 있어요. 거기다 하나만 더 하자면, 시내에 있는 공원 같은 곳 밤에는 꼭 피하셔야 됩니다. 저희 시티 카운슬에 있는 CCTV가 많이 설치되지 않았고요. 일단 공원 같은 곳은 좀 홈레스, 이제 집이 없으신 그런 분들이 많이 거기서 지내시고 있어서 지름길로 이제 공항을 통해서 가신다거나 이럴 때 범행을 많이 당하세요.
길을 가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따라오고 있다 생각될 때는 필요한 조치는 뭘까요?
그분보다 빨리 뛰어서 사라지거나 다른 길 방향으로 가시거나, 아 그래 같은 쪽으로 계속 그 따라오는 의도가 파악이 되시면 그땐 000 하셔야죠. 경찰에 가서 딜링 하도록. 절대 혼자 이렇게 맞닥뜨리고 그러시는 거는 저희가 레코멘드 안 해드립니다.
지형 지물에 대해서 뭐 예.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뭐 여기 지금 시티, 뭐 엘리자베스 스트리트에 네. 뭐 그렇죠. 어느 가게 예.
뭐 맥도날드라든지 우럴스 네.
뭐 가까운 지형에 알만한 랜드마크들이 있잖아요. 맥도날드라든지 우럴스라든지 아니면 길 이름을 아시면 더 좋고. 그래서 그런 지역 부분들을 좀 미리 숙지하셨다가 필요할 때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해놓으셔도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쪼개서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 to hear more stories like this? Subscribe to our regular podcasts on iTunes.